오늘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우리의 문제들이 진단이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진단되어지고 어떤 이런 일들을 볼 때, 아,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영역이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가는 문제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민하시니? 뭐 거룩해야지들 고민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뭐 거룩해야지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 주권을 드릴 때 거룩해진 삶이 점점 자라가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도의 관계로 점점 더 주님의 성품을 담고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그 언약에는 길들이 있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베리트인데 메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하면 예전에 내가 했던 것에서 제약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언약에 매이게 되죠. 근데 언약에 매이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매이는 것은 엄청난 생명과 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이 세상의 모든 이 형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부정한 상태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정결과 부정 이런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의 상태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정결에 있으면 거룩을 넘어갈 수 있죠. 거룩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상태가 있으면 거룩으로 못 넘어갑니다. 정결로 가서 거룩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 정결의 상태는 항상 불안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영향을 받든지 부정의 영향을 받든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항상 거룩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용들을 이사야서의 경험이라든지 에스겔 47장의 샘이 흘러나오는 문제라든지 요한계시록 22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예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주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영역인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길들이 있는데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값주고 샀지요. 값주고 샀습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 것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값주고 산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우리를, 이런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밭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뭐 하려고요? 뭔가 일하시려고요.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아, 뭐 물론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우리 얘기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밭이었습니다. 하나님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샀으면 뭐합니까? 뭔가를 심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밭에 영원 불멸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꾸어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농사적인 영역으로 지금 그런 버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 하나님의 경작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치고요,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농장이고 경작지고 바치고 정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밭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뭘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잠시 우리가 역사 속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쭉 계속 읽어 내려가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성경을 보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좀 이렇게 성경 읽을수록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지요. 열두 지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자,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는 언제지요? 사사시대입니다. 땅도 다 주고요. 또 지분을 다 주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토속민들도 거의 다 내쫓이고 이제는 거기서 농사짓고 안정을 취하고 뭔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놀라운 역사,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놀라운 정복전쟁, 그리고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이제는 번성만 하기만 하고 제사장 나라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열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 그래서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유형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지요. 주권이 있지요. 영토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국민과 주권만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근데 영토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사사기에 이제 결과물을 딱 기다려야 돼. 근데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불임 상태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물론 엘리도 사사고 그래요. 그러나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요. 자,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그렇게 써놓고요.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은요. 우리에게 그 시대의 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게 나올까요? 이게 그 시대 상황입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자녀를 못 낳았다는 것은요. 겉모습이고요. 실제는 어떻다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사사 엘리와 엘리 시대와 사무엘로 넘어가는 사무엘 상에 보면요. 1장 1절 에브람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었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사사에도 자녀를 못 낳은 문제 그리고 사사의 마지막 끝나는 문제도 자녀가 없다는 문제 이걸 언급을 해요. 그 얘기는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사기의 배경 두 번째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가 하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하라는 내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지금 거민들이 일부 살아요. 네 군데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거민과 동거하다가 그들에게 동화돼버려요. 자, 왜 동화될까요? 이제 유추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 하다가 사실은 거기서 뭐 하면서 종살이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그렇죠? 예,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종살이 한 거예요. 자, 그래 옵니다.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할까요? 가나안 땅 정착하면 목축업도 하겠죠. 그러나 또 뭐 하겠어요? 이제 농사를 짓겠죠. 자,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는 건 몰라요. 그럼 그 땅의 원주민들은 뭐 했습니까?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주민에게 농사 짓는 걸 배웁니다. 배우는데 이 원주민들의 생각은요 이 농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의 비를 구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신입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데 자기들에게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아니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대로 믿은 신이 우리에게 비를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의 신을 서서히 섬기게 된 거예요. 그게 바알과 에스라 신이에요. 우리는 보기에 별로 관심이 적어요. 근데 막상 문화가 달라지면요. 그 문화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게 뭐 사투리가 강하다 그러면 사투리가 강하면 강한 말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배우게 되고 그런 것처럼 그 땅 거민들이 워낙 세니까 그리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왜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불임을 행하면요. 여호와 세대의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목격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경험을 못했어요. 그 왜 경험 못했을까요? 앞에 세대가 문제가 있어서 다음 세대를 넘겨주지를 못했어요. 뭘요? 신앙을. 그게 문제예요. 주된 문제. 자, 그런데 그 주된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죄를 지었어요. 압제를 당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구원해줘요. 다시 흐리멍텅해져요. 그게 다시 죄로 넘어가요. 이게 모든 열몇 명의 사사의 그 삶 가운데 전혀 변함없이요. 교훈을 받은 것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죄 짓고 압제당하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잊어먹어요. 다시 지혜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를 입지요. 은혜가 영구하던가요? 아니요. 좀 지나면 은혜 사라져요. 그럼 다시 어떻습니까? 은혜를 구해요. 힘드니까. 그럼 좀 살만해. 그러다 또 은혜를 또 놓쳐. 왜 그럴까요? 뭔가 그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말씀이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 있으면 교훈을 삼아서 끝까지 가요. 근데 말씀이 안 세워지면요. 은혜는 구해. 은혜가 있어. 좋아. 그래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사들 때마다 이제 한두 번 경험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계속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고난의 반복이에요. 그 이유는 사사기서 17장과 19장에 보면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뭔가 두 건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미가 집에서 온 베들레헴 레이 사람 얘기하고요. 에브람 산지의 레이 사람과 베들레헴의 첩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사기 읽으면요. 그냥 사사들이 이랬더라 그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숨은 게 있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 두 가지 사건을 슬며시 끼워놨어요. 그리고 책임 소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책임 소재가 뭐예요? 저 17장과 19절에 있는 거예요. 19장에 있어요. 사사기의 이런 내용은 17장에서 19장이 이유야. 그 얘기예요, 저게. 자, 미가 집에서 온 베들레헴 레이는 어떻습니까? 정착지가 없어서 이렇게 미가 사는 동네로 와요. 근데 미가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엄마 돈 훔쳤다가 엄마가 저주하니까 슬며시 내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아, 너 아들 그 저주해 놓으니까 그게 통할까 봐 안 될까 봐 어떻습니까? 신상을 만들어. 그 돈을 얼마 떼가지고. 근데 신상을 만들었는데, 은신상을 만들었는데, 저 레인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레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요. 근데,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첩이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야.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첩을 찾으러 와요. 그 장인이 안 보내려고 하는데 미증하다가 오후에 출발해요. 오후에 출발하다가 그 에브라임 바로 앞 동네가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땅을 거쳐야 돼. 근데 거기서 하루를 유숙하는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를 겁탈하려 하는데 그 주인이 그 옆에 있는 주인이 그 첩을 내놓지요. 그렇게 하지요. 그 사람 보호하려고. 그래서 첩이 죽어요. 그래서 열두 조각을 내가지고 지파에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럼 왜 사사기서에 저걸 기록해놓냐고요. 그것도 베들레헴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원래 의미는 떡집이에요. 떡집은 뭐예요? 먹을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연관되어 있는 거 보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떡집인데 허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사기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이지파의 상태를 말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레이지파가 저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레이지파가 저렇게 됐을까요? 레이지파는요, 지분이 없어요. 땅 지분이 없어. 그래서 모두 흩어져가지고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레이지파가 살아요. 근데 이런 구조가 싹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레이지파가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저렇게 됐어요. 저게 사사기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사사기에서 말한 내용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 책임을 돌리지도 않아. 그런데 딱 깊이 들어보면 저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기 소명을 못했다. 또 왜 못했냐? 이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 그래서 서로 악조건으로 나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한다고요? 마음의 밭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마음의 밭. 자, 우리 구조를 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우리가 되어 있냐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다. 바울이 심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요?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누가 보면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딱 언급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의 씨예요. 씨는요. 절대 죽지 않아요. 씨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씨를 뿌리러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설명 좀 할게요. 글씨가 작아서 보입니까? 그래도 보이지요? 예. 자, 무엇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 인생에 어떤 주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영역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봐야, 말씀을 연구해봐, 연구할 때 그 길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들음에서 나요. 어떤 들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사람을 믿으려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봐야 돼. 그래야 그 믿음이 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때 믿음이 생겨요.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네? 아,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힘을 내요. 자, 그래서 이제 씨앗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기에 그 하나님의 씨앗 있잖아요. 영원 불멸의 그 씨앗. 그 씨앗이 이렇게 뿌려져서 열매를 분명히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 불멸의 씨앗, 절대 죽지 않는 그 씨앗, 그것을 열심히 뿌리는데 뿌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씨앗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것을 좋은 땅에 심기를 원해요. 그 씨앗을. 그러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가면 어떠될까요? 엄청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이 동네가 허허벌판이라 합시다. 그런데 씨앗 한 개, 민들레 씨 한 개만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나면 몇 수백 가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날라가. 또 1년 지나면요, 수천 개가 돼. 또 1년 지나면요, 수만 개가 돼. 한 4년 지나면요, 이 벌판이 민들레 천지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가 심겨지면 엄청나게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그게 날아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정착하면 엄청난 씨가 늘어나. 그래서 4년 정도 되면요, 이 칠곡 벌판이 아마 민들레 천지일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씨의 그 목적이에요. 씨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씨 그러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런데 한번 자연의 흐름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씨가 허허벌판에 안 좋은 데 뿌려져도 엄청나게 나는데 좋은 밭에 뿌려지면 어떨까요? 이거는 뭐 엄청난 결실을 맺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씨를 심었다. 그래서 씨는 땅에 심겨지기 전까지는요, 힘을 못 내요. 심어졌다 하면 이거 엄청나는 거예요, 이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씨의 지금 원리를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님은요, 이 씨를 심으려고, 하나님 말씀인 이 씨를 심으려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요, 우리를 샀어요. 십자가에서. 그 우리는 그냥 날 구원시켜 주려고 요 정도만 우리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엄청나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능력을 힘입고 엄청난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좀 허술해 보이고 좀 못 배우고 그럴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이 마음 반만, 이 반만, 옥토반만 되면 하나님은 그 씨를 심으면 이게 뭐 박사든지 무식한 사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기회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밭을 살려고요,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영원 불멸의 그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 밭을 살려고. 그 밭을, 씨는 있는데 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야 이 씨를 심고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밭을 살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요, 씨앗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성실성이에요. 그 씨앗 자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을 말해요. 꼭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속에 이 영원 불멸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도록 그 일생을 거기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은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좀 주고, 그게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이 숨겨진 이후에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근데 말씀이 숨겨지기 전에 기도는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건 효과가 아주 없어요. 일단 말씀이 먼저 숨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원리를 잘 이렇게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는 뭐 설교 정도 듣고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대개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밭의 성격으로 약속이 주어져요. 밭의 성격으로. 말씀의 성격을 주어서 말씀의 성격은 약속이 주어져요. 말씀의 성격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자, 말씀이 뭐로 온다고요? 약속이란 성격으로 와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뭐가 주어지던가요? 하나님 약속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 하는 내용은 뭐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싹싹 잡혀요. 그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에 세워져서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씨앗으로 오지만. 자, 그래서 이 약속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들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뭐 거기에 주인공들의 하나님 어떤 약속들을 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요,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다르게 얘기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자, 그래서 그 약속의 위대성은요, 우리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고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채워주고도 남아요. 그 약속은. 그래서 그 약속의 불변성으로 인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약속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은 안 변해요. 뭐 삶고 뭐 그러면 변하지만 그대로 있어요. 그 속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느 때 어느 밭에서든 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그 씨앗이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설계도, 그 계획 그대로 어느 밭에 떨어지든지 그 씨앗은요, 그대로 열매 맺어요. 물론 옥토밭이냐 돌짝밭이냐에 따라서 자라는 데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뭐 A라는 밭, B라는 밭에 떨어지든 그게 옥토밭이면 놀라운 그 씨앗에 있는 그 속성 그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동일하게 그 씨앗이 불변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의 이 약속들을 붙들고 이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내서 그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라고요. 왜? 우리가 밭이기 때문에. 밭이 맨날 잡초만 있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게을러 터져서 밭도 관리를 안 하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나간 사람들이. 근데 밭을 잘 갖고 오면 어떻습니까? 야, 진짜 잘 갖고 있다. 부럽다.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추수를 맺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밭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 씨앗을 잘 심어서 그 씨앗 있는 그대로 그냥 100% 효과를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해.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이 약속들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지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알려졌고 지금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되고 또 요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간구하는 형태로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이루려면 어떻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가꿔지지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요한복음 6장에 말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밭이었는데, 씨앗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속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요,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또 우리의 감정 속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자리에 그 말씀이 최우선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이 계획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뜻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내 속에 지금 심겨진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 암송은 해. 근데 전혀 여기 안 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정말 신뢰가 되고 맞아 이게 진리야 이런 자리에 우리에게 딱 와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씨앗 형태로 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리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 이길 따라가야 돼. 그리고 이 길 순종해.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씨앗이 뿌려진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런 찬양 있지요? 예, 찬송가 있어요. 344장.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 약속의 대부분을 주장하지 않아요. 찬양은 해요.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주장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붙들고 내 인생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갈망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의도로 하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가 진정한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서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자,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그것이 다시 성취 이전으로 돌아가요. 이제 흐지부지해져요. 뿌리가 썩어요. 뽑아내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심겨진 씨앗을, 그 곡식을 뽑아내 던지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제 결실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 씨앗의 가능성을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앗의 가능성. 자, 씨앗 안에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씨앗을 받을 때는요, 너무나 좋아해요. 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이걸 믿으면, 오! 이런 일이 있겠구나. 믿잖아요. 즐겁잖아요. 막 믿음이 막 생기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저 그게 뭐라고요? 말씀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요. 오,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대로 걸어가면 오, 이런 열매가 있겠구나. 즐거워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작은 씨가 작은 씨 안에는요, 그게 별 볼 일 없지만 그게 싹을 틔우고 거기에 계획되어져 있는, 설계되어져 있는 그대로 그 씨앗이 어떻습니까? 나무를 이루기도 하고 많은 곡식을 이루어서 씨앗을 맺어서 새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하는 그 생명의 놀라운 지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 죽는 거죠,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처음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게 밭에 심겨지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윤택해 하는 거예요. 이게 씨의 구조라고요. 우리가 씨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씨는요, 우리가 나중에 그 현실을 보면 엄청난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씨 안에는 수백만 배의 큰 나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보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세계지요. 자, 성경의 한 구절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그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려요. 그런 걸 우리 많이 보잖아요. 성경에도 보고. 우리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생명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제 씨앗은 우리가 이해됐어요. 아, 씨앗은 엄청나구나. 나는 그냥 이것만 봤지. 이게 씨앗이 나면 나무가 생기고 또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또 번창하고 엄청난 이제 열매들이 있을 걸 우리 알죠. 근데 이제는 그 씨앗을 그럼 우리 심었으면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자, 마음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자랄 것인가? 그 씨앗이 자랄 것인가? 라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 심고 물 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 하나님의 밭에 있는 모든 씨앗과 식물은요, 모두 다 물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가뭄이면 다 죽잖아요. 자, 그래서 물이 필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요, 밭에 수분이 없어서 씨가 말라 뿌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씨가 자라면 땅에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돼요. 밭은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너희 사랑이 더욱 자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자라야 돼요, 우리가. 밭에 심겨졌으면 이제 자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은혜 아래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안에 자라가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혜 안에 자라가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아까 보배로운 약속에 말씀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떻습니까? 은혜를 줘요. 자, 여러분 은혜의 속성을 보세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전에 그렇게 미움도 녹아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좌절도 사라지고 소망과 적극적이고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와요. 아니, 나에게는 없어. 그런데 나에게는 그냥 나만 붙들고 살기를 원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나눠주고 싶어. 그런 것이 막 생겨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이 여기 심겨지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자꾸 구하면 이 은혜가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 씨앗을 그 열매를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고 또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다 집어치워. 에이 싫어 싫어. 에이 귀찮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더 만나려고 그리고 내 자신의 안 되어 있는 걸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영으로 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리고 왜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소망 있게 만들고 힘을 준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여기 떨어져서 우리가 계속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이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더 이루고 싶고 붙들고 싶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 따라가요. 이 말씀을 이게 씨앗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는 물을 주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아 힘들어 죽겠어. 못하겠어. 그 인내도 바닥나고. 그리고 끝나요. 시작했다가 그냥 열매를 못 거두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은혜를 방해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은혜를 방해하는 녀석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이 생명으로 역사되고 번창케 하려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뭐라고요?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정도 얘기해도 여러분 이해되겠지만 다윗의 예를 보자고요. 다윗이 어떻게 씨앗에 물을 줬는지 이 자라는 것에 물을 줬는지 그 예가 나와요. 근데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떠라고요? 길을 모를 때 시편 119편을 보시면 좋아요. 몇 가지만 제가 뽑아놨어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지금 물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이게 뭐라고요? 물 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잊어먹어요.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이 씨앗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 씨앗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자라나야 돼. 이게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지금 물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 계명을 지키려고 아 내일 하지마 모레 하지마 아니에요. 신속히 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자, 내가 주의 법을 그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즐거움이 안 됐다면, 내가 즐거움을 안 따라갔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이런 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요.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뭐 되겠지 뭐, 나 하나님 믿어. 그리고는 무방비 상태로 놔둬요. 저걸 잘 가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처음에는 달았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붙들고 이제 점점점 자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즐거운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제 다윗의 자세가 좀 보이시죠? 어떻게 물을 주고 키우려고 애를 썼는지. 자,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심어야 되고요, 물을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다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물이 공급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은요, 그냥 100%입니다. 의심할 필요 없어요. 씨를 심고 계속 은혜를 구하며 물을 줘요. 계속 신실하게 붙들고 약속에 붙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또 나를 책찍질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100% 결실을 맺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바로 지금이요, 그 때예요. 그동안 우리가 못했으면 지금이 바로 그 때예요. 씨를 심을 때고요, 자라게 할 때예요. 그래서 영원 불멸의 씨앗이 하는 일들은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 씨 작은 게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심은 바로 열매를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요, 신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을 위한 것으로 붙드셔야 돼요. 예, 그 결과를 봐야 되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왜? 생명이 고갈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어제 못했으면, 아, 나 뭐 어제 안 했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아이, 그만 집어치울래.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과거에 실패했어도요 다시 도전하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했더라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오늘이라는 세월을 주면, 하나님 안 데려가면 지 기회예요. 그래서 붙드셔야 돼요. 아, 이건 정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까지 그냥 이대로 그냥 살란다. 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비결이 저거기 때문에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 오늘이다, 오늘이야, 지금 당장 시작해. 늦지 않았어. 그런데 에이 그만둘래요 나. 이 강팍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은요, 확실히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받으신 때이므로 우리는 지금을 우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씨앗에 그런 물을 준 결과 이제 마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짐으로 다윗이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는데 아주 그냥 시골 구석에 가족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막내 그였어요. 근데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금으로 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그 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떻게 해요? 씨앗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붙들었더니 물을 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다윗은요, 묵상이 우리의 영적 음식이 음식을 씹어서 말씀의 단맛과 영양가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묵상이 말씀의 소화 능력을 세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서 그것이 내 영양분으로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또 다윗은 말하기를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했다. 소성케 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전 인격을 새롭게 했어요. 생명으로 넘쳤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십시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아니,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게 아니고요. 한 절이라도, 여름을 바쁘면 한 절이라도,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 절이라도 붙드시는 거예요. 쉴 틈에 뭐라고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